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독살 혐의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외국인 여성 용의자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오늘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인 도안 티 흐엉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을 통해 이들이 지난 13일 오전 9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도피 중인 다른 용의자 4명과 함께 북한인 김철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은 김정남 씨의 가명으로 김 씨는 피살 당시 이름이 김철로 기재된 북한 외교 여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 여성이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취임 뒤 처음으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전역에 생중계된 연설에서 안보와 경제, 복지 등 다양한 국제 국정운영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관련해 극악무도한 적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도록 이슬람 우방국들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기초를 재건하기 위해 1조 달러의 지출을 요구하면서 의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비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는 붕괴되고 있다며 의회에 오바마 케어의 재난으로부터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조지아 아부카지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당국의 수도 트빌리시로 통하는 국경 통과소 폐쇄 방침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나 룽게스쿠 나토 대변인은 어제 매일 수백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국경 통과소가 폐쇄되면 현지 상황과 영내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룽게스쿠 대변인은 또 러시아 측에 사우스 오세티아 지역과 아부카지아 지역을 독립주로 전환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조지아의 국경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이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앞서 베트남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인권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하노이를 방문해 베트남이 유럽의 엄격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무역협정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15년 12월 체결됐으며 내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회와 각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벨기에 국회의원들은 이번 협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베트남의 경제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 지명자는 러시아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코츠 지명자는 어제 상원정보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는 미국 선거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츠 지명자는 러시아가 분명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했다는 점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오늘 인도네시아 방문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은 거의 50년 만입니다. 인도네시아 주재의 사우디 대사는 양국이 테러와 싸우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수년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지지자들에 의한 테러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어떤 도발도 격퇴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이 현실화됐다면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정지 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에는 많은 증거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현재 북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동쪽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지방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미터로, 서해에서는 1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미한 연합훈련 독수리 연습 첫날인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방어 임무를 맡은 부대를 방문해 전투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일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양국 장관이 1일 오전 7시 30분쯤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 상황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수호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이나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미한연합훈련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올해 독수리 연습과 키리졸브 훈련을 지난해와 같이 강화된 수준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미한 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더욱 엄중해진 안보 상황 아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간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습니다. 이번 전화통화는 지난달 2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부지 계약이 이뤄진 데 대한 평가와 함께 1일 시작된 독수리 연습 등 미한 연합훈련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한 양국은 1일 연례 야외 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두 달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항공모함 칼빈스호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 자산이 대거 전개됩니다. 아울러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은 오는 13일 시작됩니다. 한편 미한연합 독수리 연습 개시의 즈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방어 임무를 맡은 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고 싸움 준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966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고 훈련 실태와 전투 동원 준비 상태 등을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독수리 연습에 돌입한 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어부대 시찰을 공개한 건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분석됐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조현 북방연구회 사무국장의 설명입니다.
평양시 방어사령부의 타격 대원이고 한 마구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수도를 이렇게 보위하기 위해서 목표를 안에는 저준하고 써놓은 재원이 아니고 한 마구를 형성해서 그 막에 걸리 구물 치는 것처럼 이제 거기다가 하늘에다 이제 탄화를 쏴대가지고 막을 형성해서 이제 미사일 들어오는 거 잡아야 된다는 그런 방식의 그 재래식 무기의 그 부대에 갔다 하는 건 니네도 훈련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걸 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왔다는 그것이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시찰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리영길 군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관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전화통화를 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는 맥메스터 보좌관과 김 실장이 현재 미한 동맹이 시급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맥맨스터 보좌관은 김 실장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라고 소개하면서 부친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역경 극복의 모범 사례로 한국을 자주 인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이 현실이 됐다고 한국 외교장관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정지 등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Namely, this impulsive, unpredictable, trigger-happy and brutal regime is ready and willing to strike.
김정남 씨 암살은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데다 잔인한 북한 정권이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도 화학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됐다고 밝힌 BX 신경작용제는 살인가스보다 100배나 더 치명적인 무기라면서 북한은 BX를 포함해 화학무기 수천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화학무기 능력과 실전 사용 가능성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유엔 총회가 어떤 경우에도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now is the time, I believe, for us to seriously consider taking more fundamental measures on North Korea's.
유엔과 군축회의 관련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 정부 수사 결과 김정남 암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군축회의는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유엔 안보리와 화학무기 금지기구 등이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화학무기를 포함해 빠르게 증가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와 미사일 능력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I urge all of you to join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achieve CVID.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모두 동참해 주기를 촉구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Italy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DPRK.
이탈리아의 베네딕토 벨라 베도바 외무차관은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도바 차관은 이탈리아는 현재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라트비아도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국제평화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로 응징할 것이며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 당국이 남북관계의 호혜적 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외면한 채 오직 핵능력 고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최근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무모하고 반인륜적인 북한 정권의 속성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할 것이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등 억제 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 능력을 배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나갈 것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비롯한 각지에서 공개처형 등 형언할 수 없는 참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해자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황 대행은 북한 인권법에 명시된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북한 인권단체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황 대행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고 시대 흐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일반 간부와 주민들도 민족 구성원으로서 한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미리 온 통일인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3.1절 기념사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제재 기조를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정남 암살로 북한 정권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구체적인 방안은 새로운 게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이번 3.1 그 기념사에는 북한은 참 나쁜 나라는 진단은 있지만도 그 나쁜 나라를 좀 변화시키려는 처방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내부 압박 제재라는 앵무새만 있고
황 권한대행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이자 필요 조건은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미래 세대의 교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 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레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대변인 대행은 틸러슨 장관과 양제츠 국무위원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미중 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양국 간 건설적인 관계와 정기적인 고위급 접촉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으며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상호 이득이 되는 경제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제츠 국무위원이 틸러슨 장관을 중국에 초청했고 틸러슨 장관은 이에 감사를 표한 뒤에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는 데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테러 지원국 지정에는 많은 증거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현재 북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과 관련해 여러 출처로부터 모든 가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consistently carefully review all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from a variety of source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홍보 대변인실 관리는 28일 김정남 씨 피살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 관련 정보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보는 전체적으로 평가되며 신뢰할 수 있고 검증과 확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t is an ongoing process and all information is evaluated in its entirety and must be credible, verified and corroborated.
이 관리는 법적 측면에서 어느 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무장관이 그 나라 정부의 반복적인 국제 테러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종 결정은 해당 국가가 테러 지원국 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가름할 모든 가용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은 테러 지원국에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Even without being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North Korea remains among the most heavily sanctioned countries in the world.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 확산, 인권 유린,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독자 제재 대상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북한을 만장일치로 규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자국기업 두 곳을 폐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북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보리 2월 의장국을 맡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옐첸코 대사는 2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리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북한에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제재 회피 시도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회의가 끝난 직후 열렸습니다. 옐첸코 대사는 이사국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지속적으로 북한 내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진 않았지만 AFP와 로이터통신은 지난 24일 이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이 규모와 범위, 정교함 측면에서 모두 향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 깃발을 달고 수에즈 운하로 향하던 북한 선박에서 금지 품목인 철광석 2.3톤과 대전차 로켓탄 3만 개가 발견된 사례와 북한 무관이 남수단 등과 군사 계약을 맺으려는 정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에리트레아로 향하던 화물에서 북한이 만든 군사 장비 등이 발견됐는데 판매자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글로콤이란 회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보고서가 지적한 글로콤과 연계된 자국 기업 두 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8일 인터내셔널 글로벌 시스템과 인터내셔널 골든 서비스 등 두 기업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글로콤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없지만 글로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인터내셔널 글로벌 시스템에 의해 등록됐고 인터내셔널 골든 서비스는 연락처로 기재돼 있다고 칼리드 청장은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글로콤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는 2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까지 10개 나라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8일은 안보리가 대북결의 2321호를 채택한 지 90일이 되는 날로 각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시한입니다. 이탈리아 대표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미국과 한국, 모나코,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이탈리아 대표부는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고 모나코가 두 번째로 보고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출 시한만 놓고 볼 때 이번 이행 보고서 제출 속도는 전체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지난해 22700호 채택 90일을 맞는 시점에는 20여 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의 다키사와 모토메 차관은 28일 열린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2014년의 COI 보고서의 공표 이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이후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키사와 차관은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것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3년 연속 논의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타키사와 차관은 국제사회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올해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와 함께 본지 인권 리지회에 오이 인권 상황
타키사와 차관은 일본은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과 유엔인권 서울사무소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영국 외무부의 알록 샤르마 차관은 북한에서 끔찍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오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 공샹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리길성 부상이 오늘 왕이 외교부장과 쿵시안유 외교부 부장 조리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리길성 부상은 베이징 도착 당일인 어제는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공통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공샹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리길성 부상이 중국 방문 중 북중 간 공통 관심사와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월 중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무연탄의 대중 수출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집계한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4% 늘었습니다. 대중 수출은 약 2억 달러로 13.3% 증가했고 수입은 2억 4천만 달러로 14.5%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에서는 역시 무연탄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간 무연탄 수출은 1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58.5% 증가했습니다. 대중 무연탄 수출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배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700호와 2321호에 따라 수출이 제한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채택된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월 19일부터 북한산 무연탄의 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연탄에 이어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약 3,200만 달러치로 2위에 올랐고 3위는 1,000만 달러치가 수출된 철광석이었습니다. 특히 철광석은 이 기간 대중 수출액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지난 1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전자기기와 부품으로 약 4,200만 달러치에 달했습니다. 이어 보일러 기계류가 2위, 인조 필라멘트 제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 2705와 2321호에 따라 교역이 전면 금지된 광물과 금속 가운데 일부 품목이 이 기간 중국에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역 금지 품목인 북한산 금, 티타늄, 바네디움, 히토리의 중국 수출은 전혀 없었지만 은, 니켈, 구리, 아연은 중국에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과 니켈은 각각 4만 달러, 구리와 아연은 각각 9만 달러와 6만 달러어치가 중국에 수출됐습니다. 은과 니켈, 구리, 아연은 대북제재 2321호에 따라 추가로 교역이 금지된 품목들입니다. 다만 중국은 이들 품목 가운데 사전 수입 승인을 받은 품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결의를 어겼는지 아니면 사전 수입 승인을 내준 품목들을 수입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또 대북 교역이 제한되는 항공유는 이 기간 약 95만 달러치가 북한에 팔렸고 헬리콥터와 선박, 조각상의 교역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쌀은 약 100만 달러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13년 전 중국에서 발생한 미국인 대학생 실종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의 납치 여부를 조사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입니다. 실종 대학생의 부모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새 행정부가 이 사건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8월 중국 윈난성을 여행하던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든 씨가 실종됐습니다. 윈난성 호도협 협곡을 여행하겠다고 부모에게 알린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스네든 씨가 협곡 옆으로 흐르는 진샤강에 빠져 사망했을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답사한 가족들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스네든 씨가 협곡을 무사히 빠져나와 외국인 숙소 등지에서 목격됐다는 주장 등을 들어 그가 사망하지 않고 납치되거나 억류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납치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제기했고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된 미 의회 115대 회기에서도 관련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스네든 씨 가족의 거주지인 유타주 출신 마이클 리 상원의원실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5월이나 4월에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리 의원이 새로운 행정부와 협력해 스네든 씨 실종 사건을 계속 조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새로운 정보 수집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은 지난해 하원 본회의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결의안은 법안과 달리 강제성이나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기류를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북한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씨 실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일본, 한국 정부와 관련 조사를 조율하고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외국 정부들과도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결의안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던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도 올해 다시 결의안이 제출되고 필요하다면 관련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ready to do it again if we feel our government isn't looking at this as it should be.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VOA에 미국 정부가 스네든 실종과 관련해 응당이 해야 할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서명운동을 다시 펼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해당 지역구 상원의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스네든 씨 가족도 올해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representatives in Congress. So correct. We feel that's really important because we've had more success in that sort of thing. And as I say, I'm very comfortable calling the senator's office over something.
스네든 씨의 어머니 캐슬린 스네든 씨는 지난 2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방의회 의원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아들의 실종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실에 전화하면 많은 경우 이미 보좌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돕고 싶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로이 스네든 씨는 특히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One of our hopes is that with a new political party in Washington, policies and viewpoints will change.
로이 스네든 씨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으니 정책과 관점이 충분히 바뀌어서 당국자들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캐슬린 스네든 씨도 미국 정부에 바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인을 납치했다는 것을 인정하던가 이와 관련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캐슬린 스네든 씨는 가족들이 발견한 증거와 일본인 납북 피해자 단체가 발견한 증거 등을 미국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2년 납북 일본인 구출을 위한 전국연합은 스네든 씨가 탈북자 지원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오해를 받아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본의 납북 피해자 관련 단체들과 일본 의원들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 이 같은 정보를 미 국무부와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듬해 일본 상케이 신문은 데이비드 스네든 씨로 보이는 인물이 평양 만경대 혁명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납북자 가족 모임의 최성룡 대표도 지난해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스네든 씨가 평양에서 영어 교사로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스네든 씨가 지금은 묘향산에서 특별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네든이 지금 현재는 묘향산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특별 감시 중이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묘향산 가기 전에 평양의 그 조선중앙접십자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가족들이 진료를 했고 또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거기서 목격을 했다. 이런 또 제보도 들어왔어요.
최 대표는 2004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스네든 씨를 납치했다는 납치 가담자의 증언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인물을 모집하라는 지시에 따라 해외 반탐조가 스네든 씨를 중국에서 납치한 뒤 미얀마를 거쳐 평양으로 데려갔다는 주장입니다. 최 대표는 또 스네든 씨가 현재 결혼해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북한 이름은 윤봉수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의 이런 정보는 미 국무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스네든 가족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네든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무부 관리는 24일 VOA에 스네든 씨 실종 이유를 추측할 수는 없다며 스네든 씨가 북한 관리들에 의해 납치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과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이 2004년 8월 스네든 씨 실종 신고 이후 현지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가 스네든 씨 실종 사건을 중국 당국자들과 계속해서 검토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네든 씨의 부모는 아들이 현재 북한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I do. I would say that I believe he's in North Korea teaching English.
I put it 99%. I will go ahead, Roy, and then I'll talk.
아버지 로이 스네든 씨는 아들이 북한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살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고 어머니 캐슬린 스네든 씨도 그 가능성을 99%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think about him and pray for him daily. So that would be every day. He's very much part of our life.
Still honor his birthday?
Yeah, that said.
로이 스네든 씨는 매일 아들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 아들은 여전히 우리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생일도 기념한다. 하지만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애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just love to hug you, but that's not possible. I just say I love and miss you.
어머니 캐슬린 스네든 씨는 아들을 안고 싶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며 아들아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스네든 씨는 북한 당국이 아들 스네든 씨가 부모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살아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탈북자 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며 겪은 이야기를 수기로 공모해 수상자를 축하하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입니다.
일곱 빛깔의 무지개처럼 각기 다른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미래를 꿈꾸는 탈북민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300만 명, 탈북자 3만 명 시대, 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만나는 시간을 한국공항공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선 매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6회 다문화 및 세터민 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7빛깔 무지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생활수기 공모전은 다문화 및 세터민 가정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6회 전국 다문화 및 세터민 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2월 28일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수기를 접수한 결과 세터민 가정 14표를 포함하여
탈북민, 다문화 가정의 진솔한 사연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좌충우돌 겪었던 시행착오와 값진 경험담에 대한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사회공헌혁신센터장 박청하 씨입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 땅에서 서로 부딪히고 정착해가는 동안 힘들었던 순간 또 즐겁고 고마웠던 추억들을 다문화와 세터민 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되는 접수 기간 동안 100여 편이 넘는 수기가 접수가 됐고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최유진 대리입니다.
매년 접수작의 수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올해에도 100편이 넘는 수의 그 수기가 접수되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19명의 수상자들 중에서 현재 다문화 가정이 15명, 세터민 가정이 4명인데 고급 어휘나 뛰어난 문장력만이 선정의 기준은 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글을 표현하였는지와 함께 글에서 느껴지는 그들의 진심과 또 생활 전반을 심사자들이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평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작품에서 최종 수상작이 선정됩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고등학생 김가연 양은 탈북 후 학교 생활 적응이 힘들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한국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노래 탈북자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터민 쪽에 속해서 저희 어머니는 탈북하셔서 아버지는 중국 분이세요. 그냥 한국에 온 지 꽤 됐는데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를 비롯하여서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하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을 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쑥스럽지만 그래도 미흡한 실력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우수상을 수상한 탈북자 박소연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제가 아이가 혼자서 탈북을 했고 대한민국이라는 데 와가지고 처음에는 정착이 잘 안 돼서 힘들고 이랬지만 축구를 인해가지고 정말 재미를 느껴갖고 그래갖고 성장하는 그 과정을 쓴 거예요.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고 탈북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까지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작품이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젠가 이 작품이 당선되지 못해도 우리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부에서부터 받은 배려 그걸로 해서 성장하는 걸 누군가가 한 사람만 읽어줘도 대단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에 아무런 욕심도 없이 사실 썼어요.
압록강을 건너며 무서워 울던 아들이 이젠 한국에서 축구를 통해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국가대표까지 꿈꾸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할 때 그 압록강이라는 고기를 넘다가 무서워서 울어서 잡혔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은 그 넓은 잔디밭을 아무 두려움 없이 막 뛰는 걸 보니까 편견 없이 그렇게 봐줌으로 해가지고 감사함을 제가 썼어요. 탈북자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 북한에서는 공도 만져보지 못하던 아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가 돼가지고 국제경기 나가게 되면 이게 좀 뿌듯하고 또 이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만약에 통일이 못 돼도 그 TV를 통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보게 된다면 좋은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걸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오늘 수상자를 대표하여 대상을 수상하신 윤서님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 남편을 만나 결혼해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의 글도 많이 접수됐습니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베트남 출신 윤서연 씨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국인 재혼 남편을 만나 희망과 용기를 갖고 밝게 생활하는 모습을 글로 썼습니다. 대상 수상자 윤서연 씨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저처럼 한국에서도 잘 적응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는 모습을 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을 마련한 한국공항공사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선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또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수기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3.1절 국경일이었네요.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군요.
네. 98년 전인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3.1절인 오늘 한국 곳곳에서 그 3.1절의 의미와 정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3.1절은 한국의 모든 관공서 또 기업 등이 업무를 하지 않은 국가 공휴일입니다. 서울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기념식이 열렸고요.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90여 개 지역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답니다. 서울 종로 보신각 그리고 경주 신라대종공원에서 기념 다종 행사가 진행됐고요.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산실로 불리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봉황각 일원, 또 충청남도 천안 독립기념관, 대구 제일교회 등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지역과 단체가 주관해서 3.1 만세운동을 재현했습니다.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가 열린 곳도 있고요. 또 태극기 달기 운동 등 전국 곳곳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이어졌는데요. 올해 3월 1일 3.1절은 국경일을 상징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개양을 두고 아주 미묘한 분위기가 빚어져서 3.1절 의미를 퇴색하게 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탄핵 전국이 빚어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단체 연합 측에서 이 태극기를 집회의 상징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빚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예년 같으면 3.1절을 맞아서 태극기를 집 밖이나 건물 외관에 개양하는 것을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학교에서도 좀 독려하고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네.
그리고 개양률의 그 높고 낮음을 따라서 나라 사랑 마음이 좀 변했다, 뭐 퇴색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언론 보도도 쏟아졌는데요. 올해는 이 태극기를 개양한다는 자체가 이 탄핵 정국에 대한 개인의 의견으로 또 비춰질 수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태극기 개양을 독려하는 것 역시도 정치적인 색깔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시민도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이 3.1절 관련 단체에서도 그런 논란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한광복회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독립운동의 상징인 태극기에 구호를 새기거나 시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태극기의 신성함을 해치는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 분열을 야기시키는데 태극기가 사용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또 시민들 사이에서도 태극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할 태극기가 분열의 표상이 되고 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98년 전 3.1절에는 독립을 외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졌는데요. 2017년 3.1절에는 대통령의 탄핵과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군요.
네. 태극기를 들고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이 물결을 이뤘던 그때는 경성이죠. 경성 도심이. 오늘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통령의 탄핵과 탄핵 무효를 요구하는 탄핵 정국에 따른 시민들의 갈등을 표출해내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졌던 그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있는 촛불 집회도 또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광장에 등장한 촛불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대통령 지지단체가 주최하고 있는 태극기 시민 집회도 오늘은 3.1절 공휴일을 맞아서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도 탄핵 인용과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말마다 이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거리 집회가 벌써 넉 달째가 되고 있군요.
네, 촛불 집회는 오늘로 18번째 집회를 열고 있고요.
네.
대규모 거리 집회 초반에는 촛불의 함성이 광화문 광장과 종로 일대에 가득했었는데 최근 들어 좀 달라진 양상은 태극기를 내건 이른바 그 맞불 집회의 탄핵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보수단체가 중심이 된 태극기 집회는 이른 아침부터 덕수궁 대한문을 중심으로 서울시청 인근 광화문 사거리까지 그리고 집회를 열었고 종로와 서대문 청와대 일대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는 오후 늦은 시각에 공식 집회를 시작했는데요. 역시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행사를 열고 거리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리에는 촛불과 태극기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촛불 시민과 태극기 시민들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촛불의 민심이 애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그 반대하는 세력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촛불 집회자들 속에서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장식하고 거리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큰 충돌이 없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충돌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또 거리 집회 후에 쓰레기를 주워가는 이런 다른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만 사실 탄핵 찬반 단체 집회가 가열될수록 그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평화적인 집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하지만 이 두 집회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경찰차를 이용해서 일정 거리 이상 통행을 차단하는 차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1만 6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질서 유지에 투입됐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목소리 말고도 또 거리로 나온 한국 시민들이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 관련 행사도 주목을 받았군요.
네. 오늘은 3.1절이면서 또 매주 수요일 정오에 서울 중학동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이 모이는 수요 집회가 열렸던 날입니다. 수요 집회는 지난 1992년 1월에 시작돼서 오늘로 1272번째를 맞았는데요. 오늘은 또 3.1절의 의미가 더해져서 수요 집회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수요 집회 요구는 그 2년 전인 12월 28일에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라는 겁니다. 또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을 옮기라는 일본 정부의 압박, 또 한국 외교부의 외교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이후 그 대응을 성토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3.1절을 기념하는 평화의 소녀상 행사도 많았던 것 같네요.
네, 그 일본 위안부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일본에서는 이제 위안부상이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습니까?
네네.
이 위안부상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 갈등으로 더 깊어지면서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소녀상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3.1절을 맞아서 소녀상을 세우거나 소녀상을 중심으로 기념행사를 연 시민사회단체들이 참 많았습니다. 최근 시와 소녀상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시내 중심가 공원에 오늘 소녀상 제막식을 열었고요. 경기도 안양, 그 전라도 여수에서도 시민들의 낸 성금으로 제작된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진주에서는 소녀상 평화의 기림상이 또 세워졌고요. 광주에서는 소녀상을 세우자는 시민 성금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고, 그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옆으로 1,000명의 시민들이 맨발을 한 채 의자에 앉아서 침묵으로 소녀상 이전 요구를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의미 있는 문구를 게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 서울시청 건물에 꿈 새김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오늘 3.1절을 맞아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글귀와 함께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상 그리고 등록된 위안부 중에서 6분의 1만 생존해 있다는 의미를 담은 5개의 빈 의자를 새긴 그런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위안부를 주제로 한 영화도 개봉이 됐다고요?
네. 역시 3.1절에 맞춰서 개봉한 그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눈길이고요. 오늘부터 영화관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일본으로 유학을 간 동네 친구를 부러워했던 한 소녀가 이 앞길을 알지 못한 채 끌려가는 소녀들이 가득한 그 열차 안에서 친구를 만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 위안부들의 어떤 역사적 아픔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